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구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에 여러 가지 아주 명예로운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그런 호칭으로 바꾼다면 그야말로 남다른 열심을 가진 철저한 종교 지도자요, 대법원 판사요, 또한 대학 교수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성과 사회적 명예와 참으로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달리 고귀한 신분에 속해 있던 이 니고데모가 굳이 한밤중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불온한 신앙의 유포자요, 이단적인 인물로 낙인 찍은 가운데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려 들고 있는 동료 유대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 비난을 매우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로서는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오던 매우 중대한 문제, 영생에 관한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하는 영원한 생명과 궁극적 운명에 관해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오던 니고데모로서는 당시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메시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중적인 확신이 이제 점점 더 높아가고 점점 더 멀리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한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신앙적으로나 영적인 고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생존 본능에 충실한 채 무의미한 세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경우라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을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성경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오가다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적 에피소드로서의 그런 만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특별한 개인적인 가르침,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소중한 교훈을 확인했던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외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관한 문제 또는 구원에 대한 문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그런 성경적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관해서 남다른 어떤 고민이나 소원이나 또 열정이나 특별한 이해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주님과 그런 의미 있는 만남 그리고 특별한 개인적인 가르침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사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찾아가시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에 그들 나름대로의 개개의 그 고민과 어떤 영적인 열정, 어떤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본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 다음에 나오는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4장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비천한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확인받는 그런 우연한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4장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것을 작정하셨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무언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고결한 열망을 가진 그런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처음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메시아에 관한 간절한 기대와 어떤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언뜻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 사이에는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과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바디메오는 길바닥에서 참 거지로 남의 구걸을 남 앞에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저 의미 없이 던지는 외침 같지만 바로 이 외침을 주님은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 속에서 비록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어 하루하루 연맹해가는 불쌍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오실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어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친 것 말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삭개오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세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뽕나무로 어린애처럼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참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 앞에 머물러 서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예루고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확인받은 중요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하게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떡 그 길을 막고 서십니다. 바울은 바로 타고 가던 말 위에서 떨어져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겪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방향이 틀렸고 방법이 틀렸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부인할 수 없는 남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충성과 헌신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과 섬김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그 물길을 제대로 잡아주는 과정을 다메섹 도상에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그 고백을 보시고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늘 낮에는 너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시는 그 일에 열중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숨어 다니시는 그런 일을 주로 하셨던 주님의 생활 패턴을 볼 때에 이처럼 한가로이 한밤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특별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이 먼저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것이나 진배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니고데모,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기를 원했던 그 진지한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3장 2절입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언질은 사실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상황에서 아주 가볍게 정중하게 인사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인사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도 진지하게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벼운 인사말 앞에서 주님은 너무도 진지한 반응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깊고도 묵직한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2절과 3절만을 볼 때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이 첫 번째 대화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인사말을 던진 것인데 이 니고데모의 가벼운 인사말을 질문 아닌 질문으로 받으신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니고데모의 다음 반응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뜨겁고 진지하고 매우 심각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미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앞에 던지고 싶은 질문을 아직 드러내놓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본론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핵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묻고자 하는지를 먼저 아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질문, 아직 입으로 토해내지 않은 질문을 향해서 먼저 답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아직 내놓지 못한,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참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고 싶었던 중대하고도 심각한 질문이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역으로 추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중대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도 간단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좀 당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대답 앞에서 조금 저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 최고의 학식과 지성을 소유한 인물, 대법관으로 오늘날 말하면 대학 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지성과 빠른 머리 회전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리고 사리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했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말 앞에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아주 진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꼭 유치원 어린아이가 유치원 부모에게 하는 질문 같습니다. 유치하다 못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니고데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거듭나다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 중에는 이게 이제 번역상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문을 해석할 때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다로 하고 부기로 참고로 이제 거듭난다는 뜻을 옆에다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 번역 성경들은 다 이제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 3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위에서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물론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는 오히려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은 영적인 출생과 육체적인 출생 사이에 있는 매우 너무도 원리적으로 너무 비슷한 그런 내용들, 즉 이 거듭남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굳이 난다라는 출생에 관한 이 단어를 동원하신 것은 영적인 출생인 위로부터 나는 것과 이 육체적인 출생과의 사이에는 원리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생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육체적인 출생에 관한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니고데모가 이처럼 유치해 보이는 지극히 유치해 보이는 대답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된 영적 출생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꼭 육체적 출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뉘앙스가 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인 출생의 원리를 동원해서 영적인 출생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적인 출생과 거듭남이라는 영적인 출생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유사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 두 가지로 살펴볼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시작, 생명이 탄생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고, 두 번째는 생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성장의 필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명의 시작, 생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때, 영적으로 출생하고 거듭나게 될 때 과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정확한 그 시점, 영적으로 탄생하는 그 정확한 시간을 그 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상황이나 시점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신자들과 또 극단적인 어느 종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탄생한 그 시점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뜨거운,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분명한 고백이 가능해야만 그것이 곧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모순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언제 구원받는가라는 문제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죠. 이 신학적으로도 이 구원론에 관한 모든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든 학자나 목회자들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특별한 시점이라는 것은 결코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출생으로 비유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한 사람의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과연 언제부터 내가 사람인 것을 인식했을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의식이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이 질문을 던져보면 거의 공통된 답이 나옵니다. 한 4살? 한 4살 정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야 4살 정도의 나이 때부터 내가 한 인간으로, 한 인격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건 알 수가 없죠.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각의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때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민법상으로도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생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인격자로 인정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너무도 심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작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한 과정에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실제로 영적으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상당한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바로 확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그러나 그런 경우도 그렇게 한 번 온 확신이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도록 부침하는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계속 부침하는 과정 속에 일정한 과정과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결국 안정된 믿음의 확신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생명으로 건강한 생명으로 탄생이 됐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을 향한 성숙을 향한 필연적인 인자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하게 태어난 생명은 강력한 성숙에 대한 욕구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자각하지 않을지라도 강력한 식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울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그 생명 안에 내재된 그런 동인에 의해서 우유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하게 태어난 생명은 그저 잘 먹고 활발히 움직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계속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 중에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남보다 빨리 자라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자라기를 힘쓰는 그런 어린 아기는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주는 대로 잘 먹고 안 주면 때 맞춰서 안 주면 울어서 달라고 그렇게 그 자신의 어떤 식욕을 표현함으로써 잘 먹고 잘 움직임으로써 자르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출생을 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영적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식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 삶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태어났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남다른 영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내가 그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쇠약해지고 있다는 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나도 문제지만 이 교회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위기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생명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그런 영적 양식이 있는 영적 양식이 풍성한 그런 곳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거듭난 사람의 그 분명한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는 단지 영적으로 출생한 상황에 대한 그 현상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과 성숙의 모든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 때는 분명히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그 실체는 느낄 수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이러하다, 거듭난 사람도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각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생명이면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그 성장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또 기도의 삶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말 신앙적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필요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간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다운, 또 청년이면 청년에 맞는, 장년이면 장년에 맞는 그런 성숙한 단계에 따른 분명 표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면 그 영적 건강에, 영적 수준에 합당한 신앙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야 될 것이고 기도의 삶이 더욱더 수준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남다른 탁월함이 계속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1년이 지나도 그대로, 5년이 지나도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그런 생명이라면 글쎄요, 그걸 정상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더욱더 깊은 갈급함 내지는 더욱더 큰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섬김과 이 봉사의 현장을 더욱더 책임 있게 힘써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서의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런 기대되는 충분히 우리가 누구든 충분히 성숙한 신앙인에게 기대되는 이와 같은 신앙적 활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말씀 안에서 과연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겸손하게 살피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생명이 언제나 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자라가는 성숙의 표현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성숙의 아름다운 표현과 증거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에 대한 감격과 위로와 확신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생명이 참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성숙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숙한 죄의 자녀라는 분명한 탁월한 증거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와 같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유익을 받고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허락된 거룩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확인하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늘 확인하며 남은 인생 더욱 충성과 인내로 이 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신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